오늘의 구약성경 말씀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두 주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께서 세계의 평화를 들고 오시기를,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들고 오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그림자를 제거할 방책을 가지고 오시기를, 또한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선물 보따리를 한나름 가지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언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겠죠. 전해야 하겠죠. 이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외쳐라. 너는 외쳐라. 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사람이니까 크게 생소하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사야도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죠. 하나님,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인데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인심을 더 써주신 표현이 들의 꽃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에서 들의 풀로 신분이 급강화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잡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잡초야.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잡초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한 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죠. 쓸데없는 풀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에머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잡초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잡초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잡초가 뭐냐? 잡초는 그 가치가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풀이다. 정말 딱 맞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이것도 사람 편에서 내린 정의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잡초를 이해하려고 상당히 애쓴 정의입니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잡초라고 말해서 그렇지, 잡초라고 불리는 풀들도 다 존중받을 만한 귀한 생명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동양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심보감.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천불생 무록지인, 지불장 무명지초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늘은 녹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는다. 쓸모없는 사람을 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자기 역할을 하고 녹을 받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 땅에 내놓는다. 그리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땅에 나는 풀은 모두가 다 귀한 풀이다. 쓸모 있는 풀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풀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냥 풀도 아니고 잡초라고 하시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도 그렇고 동양 사람들도 그렇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결코 잡초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잡초들이 있는데 그 잡초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멍청해서 사람이 바보 같아서 자기들이 그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그냥 잡초라고 모독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레미제라블. 우리 어린이들도 장발장 하면 다 알겠죠.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장발장인데 잘 아시는 대로 이 장발장은 빵 하나를 훔친 죄로 젊을 때 빵 하나를 하도 배가 고파서 그것도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카들이 너무나 배고파해서 굶고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좀 해볼까 싶어서 빵을 하나 훔쳤는데 덜커덕 잡혔습니다. 뭐 빵 하나 훔쳐서 몇 년이나 얼마나 벌을 받을까 생각이 되지만 장발장은 감옥에 가서 19년 동안이나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물론 그 빵 때문에 19년을 산 건 아니고 도망치다가 잡히고 그래서 합해보니까 19년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고 보니 갈 데가 있습니까?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내놔봐라. 떡 보니까 죄수거든요. 징역살이 한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안 써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가 고프니까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신부가 있었는데 천주교 교회인데요. 그 신부가 미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의 신분이 어떻든지 상관없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수 출신이기 때문에 전과자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안 받아줬잖아요. 그러나 이 신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소. 이곳은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요. 이 문은 여기 찾아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묻지 않소. 이 문은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근심 걱정이 있는지 그것을 물을 뿐이요. 당신 이름 뭐요? 어디 출신이요? 뭐하는 사람이요? 안 묻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배고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그것만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있다면 여기에 들어오는 게 마땅하오. 내게 감사할 필요는 없소. 내가 내 집에서 당신을 맞이한 것이 아니오. 여기는 쉴 곳을 찾는 모든 이의 집이오. 나는 이곳에 잠시 머무를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뿐이오. 이곳은 내 집이 아니라 당신의 집이오.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오. 그러니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직자라고 하더라도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훌륭한 성직자라고 할지라도 감히 따라하기 힘든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이 신부님의 말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 봅시다. 첫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은 여기 찾아온 모든 이의 이름을 묻지 않소. 사람은 이름을 묻습니다. 출신을 묻습니다. 성별을 묻습니다. 학력을 묻습니다. 전력을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이 문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라 당신 집이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어. 내가 당신 이름을 알 필요는 없어. 이 말은 미리엘 주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문은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주인인 하나님 역시 찾아오는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들풀도 괜찮다. 잡초도 괜찮다. 그 누구도 괜찮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름 있는 꽃을 좋아합니다. 아름답게 포장된 꽃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풀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생명을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매번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만 그 사람들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신문에 이름 석자 한 번도 실려보지 않은 방송에 얼굴 한번 내밀어보지 않은 그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에 이름을 내지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원래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있지만 이름은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남이 잘 모른다고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부로 내굴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도리가 아니죠. 이름을 이름답게 가꾸어야 됩니다. 홍길동 하는 이름을 들을 때 아,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 참 인간미 넘치는 사람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평생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뽑으면 뽑혀야 되고 밟으면 밟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발이 달려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두루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은 의식이 없지만 그리고 말도 못하지만 사람은 비록 미련하기는 해도 생각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사를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풀과는 많이 다르죠. 풀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가꾸어 나갈 수 없지만 사람은 스스로 내 이름을 각자 자신의 이름을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각자 하기에 따라서 자기 이름을 향기롭게 만들 수도 있고 이름에 똥칠을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의 말로 돌아가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풀이라고 하는 거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10년만도 아니고 100년만도 아니고 1000년만도 아니고 영원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들풀이 아닙니다. 잡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 영원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이름은 그분의 말씀과 함께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사가랴는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죠. 아, 이 아이가 어머니 엘리사벳이 다 늙어서 물론 아버지도 노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이 아기 이름을 뭘로 지을까 궁금했는데 그 아버지 사가랴는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뭐 우리가 지금 들으면 요한 그러면 뭐 그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리고 뜻도 좋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비로우신 주님이란 뜻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도 그렇고요. 길 가다가 발에 채이는 게 요한이고 발에 채이는 게 예수입니다.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말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천한 이름을 짓습니까? 우리 친척들 중에 그런 이름 가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요한입니까? 그렇게 반대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요한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훌륭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요한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비록 흔한 이름이지만, 비록 별 볼일 없는 이름이지만, 들풀과 같은 잡초와 같은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요한과 함께 계시니까 요한은 그 세상에서 둘도 없는,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잖아요. 이런 사람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름을 아름답게 예쁘게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